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인 우리의 아들인 버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여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게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정극계와 그 위에 속죄소의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지기를 행할 때 입는 공교의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의 옷과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네, 11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상황과 환경과 시대하고 너무 안 맞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 자손이 이방이 계기 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이끌어드리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창세기 40장, 41장에 그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주해 가는 이야기가 4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 약속한 말씀 자손들이 잊어버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4대가 되었을 때에 그 자손 중에 한 명 모세를 하나님이 선정하셔서 그 모세를 나게 하시고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들이 되었다가 다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결국 그가 나이가 80이 되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모세를 다시 호렙산 서쪽으로 불러드립니다. 왜 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양이 막 가니까 따라갔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모세가 가다가 보니까 호렙산이었고 그쪽이 서쪽이었어요. 갔는데 신기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홍수 때 피해는 없으셨죠? 예, 저희 집은 피해가 좀 많았었습니다. 저희 뒷건물 뒤쪽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들이 한 7그리고 8그릇 넘어져가지고 제가 잠자고 있는 집을 강탈을 해가지고 밤에 제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침에 나한테 한다는 말 여보 밤에 벼락 맞은 거 아니야? 왜 그러니까 그 부엌 쪽 창문 쪽에 있는 차가목이 쭉 찢어져 있었어요. 뭐 소리가 큰 소리를 들었죠. 자다가 나무가 쓰러져서 그 외벽을 때렸는데 다행히 큰 손상은 없고 방청망만 찢어지고 유리는 다행히 안 깨졌습니다. 밤 3시 반 3시쯤 일나 보니까 막 물이 파르르 물이 막 내려가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산사태가 나면 어떡하지? 저 이제 뒤쪽, 건물 뒤쪽이 굉장히 이 집안이 이 마사토 흙이 돼가지고 이 물을 먹으면 쉽게 흘러내리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 제 아들도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자고 밤을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이제 한 4시쯤 돼서 눈 잠깐 붙이고 일어나서 이제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또 아침 7시 45분에 교사들 모임 마치고 바로 이제 옷 걷어붙이고 내려가서 오전 내내 이제 쓰러져 있는 나무, 그 다음에 막 그 잎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막고 있는 걸 걷어내고 수로를 이제 정리를 하고 대충 마무리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땐 딱 두 가지를 받아들여요. 하나는 좋은 것으로, 하나는 안 좋은 것. 예, 나쁜 거죠. 안 좋은 게 아니고. 예, 싫은 거, 부담스러운 거, 불편한 거. 이런 이제 분류로 구분해서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봄이라는 계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을이라는 계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심리학자, 무당들 점을 치죠. 뭐 봄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격이 어떠고 저쩌고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떠고 저쩌고 예, 다 어떤 뭐 확률적으로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거는 세상에 속해 있는 무속적인 이야기죠. 진리와는 상관없는 그냥 한 번쯤 듣고 허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많은 일을 당합니다. 정말 좋은 일도 당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당합니다. 남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구슬수에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을 하느냐. 많은 사건을 만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사건이 큰 축복으로 바뀌지만 사건은 만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그 사건이 마음의 한으로 남아버립니다. 원망으로 남죠. 상처로 남죠. 어떤 일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떤 일이 내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그 개개인의 사람의 마음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되었던 그 사건이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됐던 그 사건이 상처로 남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개개인의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 모세가 어쨌든 호렙산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서 희한한 장면을 봤습니다. 비가 와서 그날 저녁에 뭐 그날 어젠가 토요일이었죠. 이 강주에 쏟아진 비가 500mm라 그럽니다. 그 비가 그냥 우리 산에 다 온 것 같아요. 자, 이것이 희한한 일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강주 시민들이 놀랄 만한, 그래서 남구청, 이 남구에 있는 산사태 위험, 그래서 이제 뭐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사라고 문자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올해 얼마 전, 몇 년 전이죠? 요 옆에 아파트에 산이 무너져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바로 옆 동네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제 미리 이렇게 이제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는데도 덜이 닥칠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서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이끌어 갔는데, 그 산 중턱에 갔을 때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서 불이 막 타고 있었어요. 비가 온 게 아니고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자세히 가면 이 나무가 떨기나무인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뭐요? 이 시대 같으면 이해를 아주 영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했겠죠?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모세야 이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났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었죠.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남이 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약속을 처음으로 모세가 들었던 이 모세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데 감히 발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낸단 말입니까?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이제 강하게 정말 진실된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바로 앞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보냈느냐?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한 군데를 찾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7장을 한번 잠시 펴 보십시오. 7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이시죠? 너를, 모세를 말하죠?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 적. 그랬습니다. 신이 되게 할 것이 아니고 신이 되게 했다. 그러면 너는 신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었죠. 80이 넘은 고령의 히브리 사람.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바로에게 신으로 세웠습니다. 신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로에 속해 있는 수많은 신하들, 백성들, 바로 이 모세를 만났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비롭게도. 그리고 그 신하들 중에서 이제 바로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시나이까? 라고 왕에게 감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반박을 해요. 이제 그만 보내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면서 이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십니까? 왜? 그들은 망한 줄 몰랐어요. 모세가 와도 모세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하는 말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재앙이 오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걸 보고 보면서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뭐요? 신이요? 아니 선지자인가? 몰라.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합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 좀 다오 했을 때 이 여인이 딱 첫 마디가 유대인의 남자인 네가 어찌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왜?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고 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렇게 반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 이분은 선생인가? 선지자인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자기 앞에 대화를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보는 시각과 눈이 바뀌어지랍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뭘 발견합니까? 메시아네? 자,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물을 길러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와봐라 라고 외칩니다. 메시아가 아니냐? 자,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유대인의 청년이었는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여인의 마음에 유대인의 청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청년이 아닌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고 있는 이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르짖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실제 하나님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죠. 여기도 껍데기는 모세였지만 하나님으로 보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오늘 읽던 출애굽기 7장에 보니까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으로 세웠는데 왜 바로는 그걸 볼 만한 눈이 없을까요? 왜 그걸 못 볼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또한 그걸 못 볼까요? 듣고도 기적을 보고 역사를 보고 능력을 보면서도 왜 그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까요? 많은 역사를 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역사를 보고 현장에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는 하는데 왜 그 눈에는 여전히 모세로 보일까요? 왜 그게 안 될까요? 자, 출애굽기 31장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버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신을 충만케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신을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그에게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공교한 일을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올리아베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 버살렛과 함께 하게 했죠. 올리아베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줬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하게 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시대로 한번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오늘 찬송과 주의를 했던 오융태 행자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에서 열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간 대기업의 그룹의 회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 매출액이 1,500조라는 수입을 올리는 없으니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예. 그런 엄마 그게 나 얼마인지도 몰라.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1500조. 그래 합시다. 수입을 올리는 그런 대기업의 회장이라 칩시다. 그 기업의 주식을 여러분을 사놓으면 이 회사가 상승해 갈 때마다 여러분 주식은 자동적으로 값이 올라가겠지요. 주식을 투자하다가 쫄딱 망하시면 어디 앉아 계실 텐데. 자. 반대로, 박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사업, 저도 사업가인데, 내가 하는 사업은 1년에 적자만 1000억씩 나와요. 그러면 내 회사에다가 주식을 투자한 사람은 망하겠습니까? 주식이 올라가겠습니까? 예? 예. 잘 알고 계시네. 그럼 저한테 투자하실랍니까? 오윤태한테 투자하실랍니까? 예? 어차피 망할 거 나한테 투자해야지, 그죠?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주식이 떨어지고 망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 여러분이 거기에 투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적어도 예, 계속해서 회사가 상승돼가고 올라가는 오연태 회장이 운영하는 있으나 마나한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올리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서 누구와 함께하게 했느냐 하면은 부살렐과 함께하게 했었어요.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뭘 줬느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3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자,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했고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지식을 주고 여러 가지 재주를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했고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만드는 재주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이걸 보고 이제 팔방민이라고 합니까? 제주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뭐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기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리압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올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버살렐과 함께하게 하는 요것만 또 줬어요. 자, 아까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다시 정리합시다. 1년 수입이 1500억조라고 그랬죠, 제가. 오윤태 회장님이 운영하는 회사. 저기다가 주식을 사놓으면 1년에 수입이 1500조인데 해마다 1000억조씩 수입이 늘어나. 그러면 내 주식을 투자했을 때 1년 딱 지나면 그 1000억조가 나한테 분배가 되어 오겠죠. 예를 들어서 오윤태 회장이 이끄는 주식을 내가 10%를 갖고 있다. 그러면 1000억조의 10%면 얼마예요? 나도 잘 몰라. 계산이 안 돼. 하여튼 1억은 넘겠지. 1000억조의 10%가 얼마예요? 예? 100억조. 아, 1억보다 더 되네. 예, 그러면 이게 돈을 버는 겁니까? 망하는 겁니까? 엄청 잘 되는 거죠, 그죠? 예. 누워서 로켓 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올리압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고 지혜와 있고 명철이 있고 총명이 있고 재주가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버살렛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전부 다 내 거 돼야 안 돼요? 내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난 아무런 재주도 없는 멍청인데 있으라 만한 회사 오윤태 회사에다 내가 주식을 딱 투자하면 10%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한테 그 올라가는 금액만큼 10%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예. 이거는 누워서 로켓 타는 거죠. 아마 뭐 윙공에서 타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지혜를 버살렛에게 주고 함께한 이 올리압은 아무것도 없는 멍청이고 바보고 뭐 재주가 없는 재주가 곰이라 그러지 없는 사람 보고 그래도 이 올리압은 똑같이 공교한 일을 해낼 수 있고 똑같이 보석을 깎을 수 있고 똑같이 나무를 새길 수 있고 똑같이 성막의 기명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재주와 기술이 어디서 오느냐? 내게 없지만은 하나님이 준 버살렛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똑같은 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 자, 함께. 이걸 두 개대라 그럽니까? 함께. 누구와 함께?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망하는 박이지 회사와 함께하면 쫄딱 망하지만 있으나 만화하는 오윤태 회장이 있거든 회사에 투자하면은 놔두고 코를 골고 자도 거기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해마다 나한테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올리압에게 버살렛과 함께 하게 하셨어요. 함께 하고 있는 동안에 성막의 모든 기명을 만드는데 똑같이 쓰임을 받고 똑같이 성막을 만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어디서? 재주가 어디서 왔습니까? 자기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 버살렛에게 있는 그 재주와 능력과 지혜와 총명이 내게도 똑같이 공급이 되어서 그 지혜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을 좀 해나갈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로마서 1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 적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너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인데 거하지 아니하면 붙잡힘을 얻으시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 적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아마 도해지에 사시는 분은 이 나무 가지 접붙이는 원리를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태어나서 참 많이 보기도 했지만은 초등학교 실과책에서 이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런 접붙이는 걸 많이 보고 컸었습니다. 특히 이제 감나무 같은 거 접을 많이 붙이는데, 감나무는 고염나무에다가 가지를 꺾어서 접을 붙이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 감람나무, 제가 물으니까 사람들이 산에 있는 나무라 하더라고요. 산에 있는 감나무. 아닙니다. 이 돌 감람나무라는 이야기는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감나무가 아니고 감람나무. 발음이 안 좋아도 잘 알아들으십시오. 이 올리브 나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돌 감람나무, 찬 감람나무, 이 가지를 꺾어서 접을 붙였다. 그 말입니다. 왜? 이 돌 감람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야 할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세계를 말하고, 찬 감람나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출생이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단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찍혀서 불에 던져 죽어야 합니다. 내게는 길이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가 사단에게서 나를 떼어내서 꺾어서 이 가지를 꺾어서 놓아버리면 죽어버리겠죠. 이 가지를 꺾어서 창 감람나무에 접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 붙이는 목적은 창 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중에 두었다. 그 말은 이 나무 가지가 돌감나무에 붙어있는 동안에는 돌감나무가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갈 때, 사단이 저주를 받아 멸망으로 갈 때, 나도 그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할 인생인데, 이런 나를 거기서 살려내기 위해서 사단에서 나를 꺾어 잘라내셔서 나를 버리지 않고 창 감나무 예수님 대신 예수에게 접을 붙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했다는 이야기를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실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주도 가면 귤나무가 많이 있죠. 서귀포 가면, 제주도의 서귀포 있는 가면 귤 박물관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전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요. 가면 입구에 가로수가 한라봉 나무로 쫙 있어요. 키가 커요. 덩치도 크고, 그 나무에 내 손 이 두 개 있다만한 한라봉이 주렁주렁 가보면 달려있습니다. 제가 그 나무를 자세히 가서, 나무를 지금 핸드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라봉도 찍고, 나무 밑에 뿌리도 찍고, 그 뿌리 옆에 이제 움이 돋아 올라오는데, 신비롭게도 그 움이 올라오는 움은 탱자 나무의 순이 올라와요. 그 뿌리는 탱자나무입니다. 위에는 잘라서 가지를 접어붙이기 때문에 한라봉이 달려있습니다. 한 번은 서귀포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형제님이, 지금 선교사의 아버지 되신 분입니다. 형제님이 자기 집으로 오락해서 제가 갔죠. 근데 집이 아니고 농장이더라고요. 귤농장. 그러면서 이제 잠깐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나는 이제 그 형제님이 기도 받으려고 따라갔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고 귤나무를 보고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제가 나무에도 손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손 못 치면 돼지 머리고 손을 놓고 나는 귤나무에 손을 기도했어요. 그런 하는 말이 귤이 자꾸 떨어진대요. 농사가 잘 되도록. 농사가 잘 되도록. 귤나무에다 손을 놓고 기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기도를 했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이후에 귤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 해 돈을 많이 버리시다 하면서, 우리 집에 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가을 되면 꼭 귤을 보내주세요. 그 이후부터. 제가 거기가 처음 본 건데, 나무는 하나인데, 어떤 가지는 한라봉, 어떤 거는 빨간 거, 어떤 거는 요만한 거, 어떤 거는 그 귤, 오렌지, 뭐, 종류가 여러 개가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내가 깜짝, 이 나무 왜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요, 목사님? 가지마다 다 다른 종류의 귤 나무를 잘라와서 접을 붙였는데, 그래서 여기는 한라봉이고, 이거는 뭐, 내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오렌지고, 이거는 뭐고. 그 조만한 게 있죠. 그 민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달려있고 벨 종류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이렇게 다 돼요 하니까 예. 왜? 가지가 그 가지를 잘라서 접을 붙이기 때문에 거기 열리는 거는 거기 열린다고. 근데 그 씨를 심으면 한라봉이 나와요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빨갛게 익은 이 익이 뭔지 모르고 이거 씨를 심으면 이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나무가 나와요. 안 나온대요. 그럼 뭐가 나와요? 탱자나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껍데기는 한라봉인데 씨는 탱자씨예요. 종을 바꿀 수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사람이 유전공학을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이제 말과 나귀를 교배를 시키면 나오는 게 있죠? 예? 모릅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맞죠? 노세가 나와요. 노세와 노세끼리 교배를 시키면 뭐가 나와요? 예? 뻥이에요. 뻥.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그 노새 수컷은 씨가 없어요. 그래서 이새를 만들어내지만 그 이새와 이새끼리 교배를 시켰을 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자, 여기에 이 돌감람나무 가지로 칩시다. 이거는 돌감람나무가 저주를 받아 지옥을 갈 때 지옥을 가야 할 인생인데 이 가지를 잘라 꺾어서 참 감람나무인 이 내가 참 감람나무입니다. 여기다 접을 붙여놓으면 분명히 몸도 참 감람나무고 줄기 일부분도 참감나무 줄기인데 이 끝은 돌감나무 가지예요. 그럼 그때부터 접이 붙여져 있으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올라와서 나가서 이 가지에 전달되겠죠. 그럼 이 진액이 공급되어 가는 동안에 이 가지는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통해서 이 가지가 자라겠죠. 굵어지고 줄기가 붙고 잎이 나고 그리고 어느 날 꽃을 피우고 어느 날 이 가지도 열매를 맺겠죠. 가지가 뭘 해서요? 새벽기도 해서? 열심히 진액을 빨아먹어서 천만에 만만에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누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저절로 공급이 되고 공급된 그 양이 올라오는 것만큼 이 가지는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도 길어져요. 머리카락이 길 때 손톱도 길어져요. 손톱만 깁니까? 발톱도 길어서 양발을 빵꾸네요. 자주 안 깎으면. 왜? 음식을 먹어서 이 음식이 흡수가 되어서 몸에 전달될 때의 일부분만 자란 게 아니고 내 몸에 붙은 모든 부분에 똑같은 음식이 골고루 가요. 뿌리에 진액이 올라와서 비록 돌감람나무 가지지만 접이 붙이는 그 순간부터는 이 진액이 그 가지도 공급되니까 이 가지에게도 똑같은 참감람나무의 가지에 일어나는 역사가 같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올리압에게 버살렙과 함께하게 한 그날부터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버살렙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올리압에게 전달이 되어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올리압의 열심으로 천만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통해서 만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누가? 당신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올리압을 세워서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명철을 주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올리압 버살렙에게 줬던 능력과 지혜를 똑같이 공급해줘서 그들 똑같이 일하게 하겠다. 누가? 한 당신이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 역사를 내가 보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일을 이루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올리압을 세워서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려고 돌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참감람 접을 붙여놓은 것은 이제 돌감람나무가 아닌 참감람나무로 살으라고 참감람나무에 붙어서 참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꺾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로마서 뒤에 가면 고린도후서가 있습니다. 6장. 14절 말씀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됨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딸이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자,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잠깐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다 만들어, 이 성막은 이동식 하나님의 성막이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는데 구름기둥이 딱 뜨면 장막을 걷고 출발을 합니다. 막 가다가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딱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제일 먼저 그 땅에 성막의 기초석이 되는 기둥 받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죠. 이게 60개입니다. 동에 서쪽으로 20개, 남에서 북쪽으로 10개, 즉 사각형의 60개의 기둥을 세워서 성막을 만듭니다. 기둥과 기둥 간격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매 기둥 사이는 5기빗의 간격을 두고 기둥을 세웁니다. 한 기둥을 세울 때 받침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을 잡아주고 양 끝에서 고리를 만들어서 끈으로 묶어서 땅에 팩을 박습니다. 말뚝을 박습니다. 그래서 끈으로 기둥을 잡아주죠.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는 가름대로 해서 기둥을 다시 연결을 시켜서 직사각형 기둥을 만들고 그 밖에다가 하얀 세마포 천으로 두르게 됩니다. 이래서 성막의 벽이 만들어집니다. 그들이 지나가던 땅. 조금 전에 짐승이 지나가도 똥을 싼 땅입니다. 물똥도 쌀 수 있고 된똥도 쌀 수 있겠죠. 오줌을 쌀 수도 있겠죠. 사람이 지나가면서 똥을 싼 똥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땅이 될 수도 있겠죠. 땅에서는 찌련내가 나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형편없는 땅일 수도 있겠죠. 땅이 비탈길도 있을 거고 자갈도 있을 거고 모래도 있을 거고 흙도 있겠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들도 볼 수 없는 형편없는 땅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땅에 높받침이 딱 세워지는 순간에 이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번제단이 오고 물두멍이 오고 등대와 떡상과 향단이 오고 법궤가 들어왔을 때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만들어져서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형편없는 땅, 그들도 보지 않는 땅, 찌른내가 나고 똥구름내 나고 아무도 쳐다보기 싫어하는 땅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성막의 기둥 받침이 딱 놓여지는 순간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됩니다. 아멘. 형편없는 이 인생 속에 정말 사막 같은 이 땅에 정말 그 짐승이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물똥을 싸고 찌른내 내고 냄새가 나는 인생 바기지 같은 이 인생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뭐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이다. 왜? 이 속에 말씀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멘. 형편없지만은 길을 건너가 너무 좋은 땅인데도 지나오면 헛방이고 안 좋은 땅에 여기 하고 하나님이 구름이 다 멈추면 그 땅에다가 성막을 딱 먼저 딱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총 열두 지파가 탁 흔들어서 장막 탁탁탁 쳐요. 아무나 나 맨날 동쪽 위에 쳐서 나 서쪽에 갈래 못 갑니다. 하나님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언제 성막에 기둥이 놓일 때 거기 기초석이 되어서 거기서 직사각형의 성막이 세워지면 거기서부터 동쪽과 서쪽과 남쪽 북쪽으로 나눠져서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됩니다. 자,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처럼 이 돌감나무 가지가 꺾여져서 창감나무에 즙이 붙여주는 그날부터 이 나무는 껍데기는 돌감나무 맞지만 이 나무는 진액은 창감나무 진액을 받으면서 창감나무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게 식물학 박사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맞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시궁창이든 악창이든 뒤창이든 상관없이 그때부터 하늘 성전이 되는 것처럼 이 땅이 어떤 땅이든지 간에 그 땅에 성막의 기초석이 놓이는 순간에 그 땅은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땅은 성막이 세워져도 담장이 세워지고 번제단이 세워지고 물두멍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법궤가 있어도 땅은 여전히 땅입니다. 그 땅을 쳐다보면 여전히 모래땅이고 여전히 똥이 있고 여전히 찌르면 나고 여전히 형편없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은 성막이에요. 아멘? 예, 인간 바뀌지 안 바뀝니다. 이거 쳐다보고 욕하지 마세요. 예?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뭘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성전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요. 예? 그걸 보고 좋아해야지 껍데기 보고 욕하지 마요. 하나님 욕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 땅은 안 바뀌어. 땅은 여전히 땅이요. 너는 흙이니 뭐하라?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있다 흙으로 가는 게 인생이요. 이거 안 바뀝니다. 이거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돌감나무 가지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놈이 접이 붙여주면 그때부터는 진액을 뭘 받아? 전에는 돌감나무 진액을 받고 돌감나무 잎을 내고 돌감나무 꽃을 피우고 돌감나무 열매를 맺은지 모르겠지만 꺾여져서 접이 붙여 창감나무 연결되는 동안부터는 창감나무 진액을 받고 창감나무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창감나무의 삶을 살잖아요. 맞아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그날부터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맞죠? 예. 자, 그 이야기가 이 고린서 6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마무리를 해 가겠습니다. 제가 이 강조로 내려올 때, 2013년 6월달, 6월 3일이었죠? 4일날 아침 새벽 기도를 마쳤을 때, 전화가 왔어요. 강진교회에 있었던 전 사역자가 교회를 안 주고 움켜잡고 자기꺼락하면서 암암리에 많은 문서를 조작하고 준비해서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전부 다 유혹하고 현혹해 만들어서 대적하게 하고 떠나게 만들어 자기 사람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데 왜? 그 사역자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의 모든 삶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나쁜 놈. 막 가서 전했는데 성질에 막 이거 까벌리고 막 동네방네 소문 내고 이런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해야 내가 이제 나하고 딱 스타일이 맞아요. 그거 막 가는데 목사님께서 박옥성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 전화를 받은 내가 여기 이제 가끔 영광 가다 보면 있는 풀치 터널인가 풀치인가 하여튼 풀치인가 뭔가 있어요. 그 터널 앞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은 내가 걱정한 게 터널 안으로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하다가 안 끊어졌었어요. 보니까 터널이 짧더구만. 그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박 목사 다른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천만이 박 목사 예 절대로 싸우지 마라. 내가 어디 간지도 모르고 절대로 싸우지 마라. 예. 두 번째 이야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인신 공격하지 마라. 예. 전 대답은 참 잘해요. 막내라서.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막내라서 대답은 잘한다 하더라고요. 세 번째 잘 해주라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뭐 꽉 안 돼 하고 올라오는데 이번 예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 네 가지 이야기 어느 하나도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1%도 맞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반대된 이야기였었어요. 근데 이번 예, 네 번을 했어요. 근데 전화 뚝 끊어지더라고요. 뭐 이야기도 하기 전에 끊어졌어요. 그리고 한 30분 전에 또 전화가 또 오셨어요. 똑같은 말씀 똑같이 해주셨어요. 똑같이 또 예 하니까 또 끊어졌어요. 그게 제가 강조해서 살았던 삶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난, 일주일 채 안 됐을 겁니다. 목사님 내려오셔가지고 막 그 사건 때문에 막 이야기하시다가 그날 저녁 송정에서 연합 모임을 가질 때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녕 미치고 돌아 찾아리라. 남들은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 됐다. 하나님이 정녕 미치고 돌아 찾는, 반드시 미치고 정녕 돌아 찾는다 하셨구나. 반드시 미치고 찾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나도 몰라. 찾는다.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인신공개 안 하고 안 싸우고 잘해주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저였어요. 그냥 그 말씀만 품고 살았습니다. 형편을 보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늘 밤마다 울었지만 말씀에서는 찾는다. 그러면서 그 해를 넘겼습니다. 신비롭게도 지금은 다 찾았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 말씀 하나를 품고 산 것밖에 없습니다. 이 가지 진액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뭘 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올려면 무슨 제조로 성막의 기명을 만듭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내 것이 되었어. 예수님이 땅에 사셨던 것은 똑같은 삶을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